에스라 8장입니다. 에스라 8장 21절부터 36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스라 8장 2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21절부터 3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천 다릭이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두 개라.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첫째 달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므레모세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야다가 함께 있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수장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념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아멘. 스룹바벨의 인도로 바벨론에서 1차 포로 귀환이 있은 지 지금 80년이 지났습니다. 그 에스라의 인도로 2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됐죠. 이제 준비는 다 됐고요. 뭐 사실 그 1차에 비하면 지금 숫자가 엄청 작았습니다. 그죠? 남성만 1,500명 정도 됐습니다. 지금 이민 생활 시작한 지한 130년 정도 흘렀다 고려해 보면은 이것도 참 감사한 숫자다 할수 있습니다. 이민자 지금 1세대, 2세대도 아니고 이미 이제 4, 5세대로 넘어온 시기인데 자기 증고조국에 살던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는 결정이 쉽지 않겠지요. 레위인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한 명도 모이지 않았던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이제 돌아가기 전에 금식을 선포하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스스로 겸비하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겸비하다는 말은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뭐 낮춘다 이런 뜻이 있지만 괴롭게 한다, 간절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국이나 미국 법정 같은 데서도요, 누가 먼저 와서 딱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변호사들이나 그 검사 그리고 방청객들이 앉아서 먼저 판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판사 들어올 때 다들 일어서지요. 자기의 간절함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사람의 몸과 마음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 긴장하면 땀 나잖아요. 우리 마음이 몸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간절하면 표시가 납니다. 무릎을 꿇는다든지, 뭐 밥맛이 없고 그냥 막 줄창 서서 기다린다든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배 고른 거 좋아해가지고 막 우리가 금식하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간절함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뭐 우리 자주 금식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간절한 일이 있을 때, 뭐,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합니다. 뭐,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 유익하지요. 우리의 간절함을 표현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과 몸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귀한 자들이 함께하면서 금식하며 기도로 먼 여정을 준비하는 것볼수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요. 이제 뭐 적군과 뭐 이런 마병 지원받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로또 같은 거큰 금액에 당첨된 사람들은요. 철저히 비밀로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위험하거든요. 알려지면 표적이 됩니다. 만인의 표적이 됩니다. 돈 자랑하는 거 조심해야 된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빌려달라, 뭐 후원해달라, 막 온갖 표적이 됩니다. 특별히 졸부된 사람들 그렇습니다. 서서히 쌓아온 사람들은요, 안전해요. 왜냐면 이제 자기 부의 구조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없습니다. 대기업 회장을 노리는 도둑놈은 없지만, 동네 지역의 졸부를 노리는 도둑은들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 귀한 자들의 형편이 그러하지요. 지금 이미 소문은 퍼졌고요. 많은 이들이 압니다. 이들한테 큰, 뭐, 금은과 같은 재산들이 있다라는 것. 당시에 뭐 산적들, 강도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페르시아 왕국에 그 보물을 싣고 지금 1500km에 달하는 귀한 길을 올라야 되는데, 에스라는 그 병력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요구하지 않아요. 22절 끝부분에 보니까,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합니다. 에스라는 이를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지 않는 부끄러운 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을 볼수 있죠. 이 지점에서 신학자들의 의견이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엄청나게 위험한 길입니다. 소문이 다 났어요. 이 민족이 지금 자기 나라로 가는데 국가에서부터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간다. 각종 보물을 끼고 어린 아이와 여성들을 데리고 지금 3개월간 걸어가는 길입니다. 하루 평균 한 9마일 정도씩. 예컨대 유럽 여행만 해도 안전하지 않아요. 그죠? 유럽 여행만 해도 여러분 그 각종 귀금속 치렁치렁 달고 그 여행 3개월 한번 해보세요. 그 귀금속이 남아있는지. 예. 안전하지 못합니다. 바로 타게 됩니다. 뭐, 금목걸이, 뭐, 다이아 이런 거 끼고 다니면은 그 어디 농에 보관해놔야지 착용하고 다니는 순간 바로 타겟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는 요청해도 될 보병과 마병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명분으로. 그죠? 아주 재밌는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지금 2차 포로기한이죠. 3차 뒤에 이제 포로기한이 나오는데 느헤미야서가 그 내용이죠. 느헤미야라는 지도자는 전혀 성향이 다른 걸볼수 있어요. 이 에스라와 달리 평신도였죠. 느헤미야는 평신도였던 이 느헤미야는 탁월한 행정가였습니다. 정말 탁월해요. 그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준비성이 철두철미한지 에스라하고 달라요. 예, 정말 뭐 애들 밥그릇까지 다 챙기는 사람이 그 느헤미야 같은 사람입니다. 꼼꼼하고 치밀하게 이 3차 귀환을 준비해요. 실제로 느헤미야는 무장한 군인들의 호의를 받습니다. 조금 뒤에 볼까요? 느헤미야 2장 9절입니다. 한 두세 장 넘기면 됩니다. 느헤미야 2장 9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군대 국가의 병력 지원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 판단했을 때이 길은 너무 위험하거든요. 보물을 싣고 가기에는 너무 무모하거든요. 느헤미야의 인도로 3차 포로기한도 사실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죠. 이 신앙 색깔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재밌는 이제 여기서 질문이 생각나죠. 여러분은 누가 더 이래 위대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누구의 믿음이 더커 보입니까? 아이와 여인들을 데리고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지금 밤길, 산길 이렇게 지금 행군해 가야 되는 3개월의 여정이지요. 에스라는 하나님을 믿고 군인들의 호위를 거부합니다. 느헤미야는 군인들의 보호를 하나님의 도우심이라 믿고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예컨대 이 케플루드 같은 신학자는 에스라가 느헤미야보다 훨씬 더큰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를 보여주는 것이 에스라서다라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많은 학자들은 이런 견해에 반대합니다. 이거는 너무 무모한 신앙이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셔가지고 아무 일이 없긴 했지만 정말 도박과 같은 일 아니겠는가? 우리는 사실 이런 일로 누구의 믿음이 더 큰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이 실제적인 행정가적인 측면을 귀하게 사용하셨고 또한 에스라를 세우셔서 2차 포로기한 하실 때는 이 종교적인 이상주의자 같은 에스라의 면모도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도자가 둘다 완전히 판단이 달라요. 2차 포로기한 때 에스라는 우리는 군인 호위 안 받겠다고 하고, 3차 때이 느헤미야라는 지도자는 뭐 국가 지원 다 받고 호위병들을 세우고 이렇게 안전하게 갑니다. 실제로 나중에 성벽을 다 짓고 이제 부흥회 시작하죠. 부흥회 인도할 때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 공동으로 함께 부흥회를 이끌어 주관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죠. 누가 더 낫다기보다는 섬김의 다른 모습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건 뭐 이제 신학적인 판단이 아니라 제 개인적 견해인데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 그 에스라가 더 멋져 보여요. 예. 아, 그 위험천만한 길을 갔다가 호위병 한명 없이 도도하게 가는. 뭐더 낫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제 눈에는 더 멋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느헤미야처럼 국가 지원 받을 거다 받아가면서 호위병 거느리고 가는 그것도 뭐 그렇게 멋있어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사실 교회도 이럴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 믿고 좀 담대한 길을 선택하자 하는 반면에 또 다른 이는 같은 하나님을 믿고 꼼꼼하게 이 실제적인 행정을 중시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이 있지요. 하나님 둘다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24절부터요, 여러 재물들이 나옵니다. 은과 금, 금잔, 뭐 이런 것들을 운반해야 되죠. 25절부터면 보면 아까 이제 교독하실 때잘 읽으셨겠지만, 달아서 뭐 한다 이런 게 말이 나옵니다. 꼼꼼하게 다 계산했다는 겁니다. 뭐 1파운드 동전 하나 안 흘리게 이렇게 달아서 체크했다는 겁니다. 12명을 세워서 감독하게 하지요. 에스라 스스로 한 일입니다. 자기 자신에게까지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기록을 지금 다 남겼어요. 삥땅 쳤다라는 말안 듣기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에게 확신을 주는 거죠. 29절에도 보면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철저하게 지키라고 명령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좋은 게 좋은 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재정 문제. 에스라가 지금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훔쳐갈 것 같은 이 유혹이 들어서가 아니에요. 이 철저해야 이 지도자에 대한 믿음을 줄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목회자를 의심해가지고 직분자들을 의심해가지고 재정부를 감사하고 막 여러 사람을 세워가지고 확인하고 하는 것 아닙니다. 이게 결국은 서로를 세워가는 일이기 알기 때문에 혹여나 하는 유혹이라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재물 앞에 장사 없거든요. 에스라는 이를 알았습니다. 자기가 뭐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뭐이 백성들은 지금 에스라를 잘 따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 막대한 재물을 3개월간 철저히 감시하고 지키게 합니다. 달고 달고 또 답니다. 혹시 한 푼이라도 흘러나간 것 없나? 혼자 관리하면 금잔 하나, 호주머니에 쏙 넣는 이 유혹 하나, 왜 없겠습니까? 철저하게 측정하고 관리하고 사람들을 세워서 삼가 지키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뭐 돈에 환장해가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아,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난다. 뭐. 한 푼이라도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삼가 지키라 막한건 아닙니다. 막 계속 돈 세보고, 출발하기 전에 돈 세보고, 가면서 돈 세보고, 3개월 내내 돈 세보고, 도착해서 돈 세보고,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돈 잘못 쓰면 공동체에 분열 난다는 것 알았거든요. 돈이 없어져서 공동체에 의심이 생기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것 알았습니다. 교회도 돈에 철저해야 합니다. 뭐 영수증 주고받고 하는 것들이 못 믿어서 뭐 의심해서가 아닙니다. 이 에스라와 같은 이유예요. 에스라가 막 돈에 환장해가지고 야, 돈 세봤나? 계산 확인해봤나? 가는 내내 묻고 또 오자 도착하자마자 그렇게 하는 것. 오히려 공동체를 지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공동체가 여기서 분열되면은 정말 이뭐 세워줄 수가 없거든요. 서로를 오히려 세워주기 위해서 여러 명, 12사람의 대표자들을 세우고 또그 밑에 신부름꾼들을 세워서 계속해서 이 돈을 체크하는 것볼수 있습니다. 31절부터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과정을 간단히 기록하지요. 31절에 보면은 그 첫째 달 12일, 그죠? 12일에 출발했다라고 나옵니다. 약간 이상한 점이 있는데, 왜냐면 우리 지난 시간 본문에 보면요. 지난 시간이 아니라 7장 보면, 7장 9절에 보면은 첫째 달 초하루, 즉, 첫째 달 1일에 출발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31절 보면은 12일에 실제로는 출발되었던 것으로 나옵니다. 그죠? 이게 이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본문이에요. 이게 레위 사람들이 한 명도 안 모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소집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보내서 1대1로 한 사람씩 설득시키고 다니잖아요. 간신히 이 38명의 레위인들을 모으는데 그 기간이 이제 12일 걸렸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 모여서 출발하려는데, 레위 1500명 중에 레위인이 한 명이 없네. 그래서 이거 모으는데 12일이 지체돼서 12일이 늦어졌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성과 아이들 포함하면 한 5000명 정도 됐을 인파가 3개월에 걸친 엄청난 이그 여정을 떠납니다. 호위병 한 사람 없이. 당연히 대적들의 이 표적이 되었음을 볼수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이 대적한 길에 그 대적과 그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리라 신지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의 믿음대로 실제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장을 가지고요. 실제로 도적대나 강도대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물리쳐 주셨다. 라는 말인지 아니면은 3개월 동안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 라는 말인지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무튼 안전하게 도착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34절에 보면 또 다시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는 한장한장 동계산 다시 하는 이 총량을 기록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에스라의 철저한 모습입니다. 이 지도자는요, 동계산에서 틀리는 순간 무너집니다. 아무리 그가 타고난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해도요, 돈 쓰는 데서 구멍나면 무너집니다. 이 지금 철저하고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35절과 36절 도착 후에 감사 제사하는 모습입니다. 이 35절에 보면 아주 의도적인 숫자들이에요, 지금. 수송아지 12마리, 그죠? 숫양이 96마리. 96마리가 뭐냐면 12 곱하기 8입니다, 그죠? 12가 다 숨어져 있습니다, 그죠? 숫염소 12마리. 어린 양 77마리. 이 77마리는 7이 완전수거든요. 우리도 요즘 뭐 럭키 세븐 이런 말 있잖아요. 예수님도 보면은 이런 걸 많이 사용하셨지요. 예를 들면 형제를 용서하기를 70번씩 7번이라도 7, 7, 그죠? 예.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7이라는 숫자가 아주 독특한 숫자였습니다. 안식일도 7번째 되는 날, 하나님이 쉬신 날, 그죠? 7년째는 안식년, 그죠? 7년째가 7번째 되는 49년째는 뭐라고 하죠? 희년. 예, 그렇죠. 희년. 그때는 막 종도 노예도 풀어줘야 되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 요한계시록도 한장한 장마다 다 7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이런 상징들인 겁니다. 그걸 지금 죄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나중에 정말 7괘만 남을 것이다. 이런 것들. 그 죄다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 두세 번 충고한 뒤에 멀리 해야 됩니다. 이 7이라는 거는 이제 그 숫자 자체가 완전수로서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수에서 하나 부족하면 뭡니까? 6이지요. 요한계시록 보면 666 이런 숫자 나오잖아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부족하고 부족하고 부족하다 하면은 666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 이상의 뭐 의미가 있고 이렇지 않습니다. 아주 의도적인 지금 숫자로 제사를 드린 것볼수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 에스라의 인도로 2차 귀환을 결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보다 기도로 먼저 준비했습니다. 금식하면서 먼 여정을 준비합니다. 특히나 여자와 아이들에게 이 길은 험난한 여정이었고, 에스라의 믿음대로 호위병 없이 가는 무모한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가는 길에 막대한 보물들은 철저히 또 여러 사람들을 세워서 감독하게 했습니다. 출발 전에, 또 가는 도중에, 또 도착해가지고, 이 동계산을 해가며 꼼꼼하게 한 푼도 흘러나가지 않도록, 횡령하지 못하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이는 사람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건강히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도 이렇듯 또 귀환하는 자들처럼 위험하고 험난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에스라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요. 또 누군가는 느헤미야의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릴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군인이 없는 것이 참된 믿음이냐 그 결정을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군인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느냐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두 지도자를 하나님께서는 아주 귀하게 사용하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 형태가 어떠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군인이 없으면 없는 대로 지켜주시고, 군인이 있으면 군대를 사용해서 보호해 주십니다. 겉으로 나타난 형태가 아니라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본질에 집중해서 합심하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에스라 인도로 2차 귀환을 마무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인도한 3차 귀환 때와는 또 달리 또 여러 가지 다른 형편으로 결정하면서 행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도 이렇듯 한 지붕 아래서, 한 교회 안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차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는 하나님의 또 받은 말씀대로 믿는 믿음대로 이런 결정을 내리는 반면에 또 누군가는 같은 말씀을 가지고 저런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결정에 앞서서 주님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이 귀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시다면 모든 방법을 사용하여서 그 길을 완수하신 주의 손길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와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순수하게 믿는 그 본질에 집중하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섬겨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더운 여름날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이 좋지 않은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마음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와 또한 직장과 학교와 또한 여름 계획으로 분주한 자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 말씀 위에 굳게 선 이번 여름 계절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앞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